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인공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오공단 씨입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 동아시아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오공단 박사는 30년 넘게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체제 등 굵직한 주제에 전착해온 한반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는 오공단 박사는 왜 어떻게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된 걸까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은 오공단 박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박사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 박사님을 소개할 때 그 항상 이 북한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 국문과를 전공하셨는데요.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되신 건지, 그 미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미국에는 1979년에 UC 네. 버클리 네. 거기에 이제 동양 정치를 공부하러 왔고,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그 북한이나 국제관계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네. 1970년대 초에 한국의 여성차별이었어요.
네.
예, 제가 서강대학을 국문과를 4년 전공하고 네.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을 갔거든요.
네.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인정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네.
서울대 출신의 남자들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저한테 교수직을 추천하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적으로 보면은 제가 상위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추천장을 써주셔야지 제가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추천장을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도교수님하고 대판 싸우고 뭐 그걸로 뭐 한국에서는 끝장이죠. 1974년에 제가 졸업했는데 그 당시는 서울대학원 50명 졸업한 중에 저희 동기생 중에는 제가 유일한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그 미국 그 용산 기지에 있는 미국 대학교 분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좀 괜찮게 해서 가르치다가 결국은 선생님 미국 가셔서 공부하시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1979년 만 30세 노처녀로 미국에 다시 공부하러 온 거죠.
그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북한을 보는 시각이 조금 남다르실 것도 같은데 그 어릴 때 그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자라셨습니까?
당연하죠. 저희 네. 아버님이 어머님 두 분 다 그 저기 평원군이라고 그 소위 말하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 라파엘 이런 쪽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쪽 출신이시고 두 분들이 일종의 그 당시는 실향민이라고 부르죠. 탈북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죠. 독립이 된 다음에 중국에서 곧장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 자리를 잡으셔서 저희 집이 일종의 구심점 비슷하게 많은 직위들과 북한을 떠난 분들이 구심점 점이 되어서 모이는 집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셔서 매일 이제 평양 음식을 해먹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시중 두는 시중꾼 그리고 어른들 말씀에 참견도 하고 그래서 사투리도 배우고 북한 문화 역사 이런 모든 거를 부모님들과 아버지의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적부터 북한 문화와 북한 언어 이런 데는 완전히 100% 저기 노출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더더군다나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겠어요.
글쎄요. 한국에서는 문학을 공부한다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겠다, 비평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는데.
한국에 계실 당시만
그럼요. 한국에서는 국문학과하고 비교문학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수필, 시 이런 걸로 상도 많이 받고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 비평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공부하다가 여성 차별을 아마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풀타임 프로페서가 돼서 국문학을 강의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성 차별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오공단이 됐습니다.
네. 북한을 방문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글쎄 북한은 갈 수 있는 기회가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또 고집이 있거든요. 북한 가서 소위 창을 새까맣게 칠한 메르세데스 벤츠에 앉아가지고 매 사사건건 북한 안보 요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구경을 하는 것보다 내 나름대로 조건을 붙여서 나는 이것도 봐야 되겠다, 저것도 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가겠다 그랬는데 2006년에 그 한국에서 한창 그 햇볕 정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을 때 한국 정부에서 오 박사님 북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금강산 특별 관광을 한번 갔다 왔어요.
2006년에요.
예예. 근데 그 금강산은 그때는 해금강을 통해 갖고 이렇게 바다로 배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 금강산 그 비무장지대를 현대 그 저기 차를 타고서 1호로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시군요.
예예. 그래서 금강산을 보고 그나마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내가 생각하던 그 북한하고 똑같고
그 의미가 뭘까요?
뭐 금강산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게 그 금강산 아름다운 금강산을 관광객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하고 자기네 국민에게는 철조망을 꺼놓고 그 철조망 뒤를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절대 북한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접촉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걸 봄으로써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 자기 나라 국민들을 외부 문화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고 이러니까 높은 철조망을 그어놓고서 우리는 철조망 안에서 이제 관광하는 사람, 북한 불쌍한 사람들은 철조망 밖을 걸어다니면서 노동하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불쌍해요.
그 몇 년 전에 탈북자들에 관한 책을 쓰셨죠? 2009년에.
예, 2000년에 쓰고 2009년에 쓰고 두 번 썼는데 2009년에 쓴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주민 이야기는 다시 이번에 재판을 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사망하고 김정은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챕터를 집어넣어서 지금 새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번 여름에 재판이 나올 겁니다. 또 재판이 나오면 제가 브루킹스나 이런 데서 책에 대한 세미나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 한 가지 인상적인 얘기가 박사님께서 그 탈북자들을 만나고 오면 체중도 막 빠지고 그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이랬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예, 네, 맨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아주 간단해요. 그 저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왜 그 저 돈 많은 그 유태계나 이렇게 많은 영화 배우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사이코테라피 가가지고 뭐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나쁘다, 뭐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거 털어놓으면서 한 시간당 막 그 돈 많이 받는 그 정신 상담 해주는 분들은 막 한 시간에 250불, 300불씩 이렇게 받길래 제 생각으로는 속으로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의 그 비참한 그 고통 어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줘요. 근데 제가 북한 그 탈북자분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진솔하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탈북하던 중에 뭐 누가 맞아 죽었다든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든가 또 뭐 자기 딸을 남기고 왔다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면담하는 동안에는 제가 전문가니까 이제 꾹 참아요. 감정을 표시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호텔방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그 하루 종일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시네마스코프처럼 앞에 쫙 떠오르면서 상상이 제가 상상력이 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뭐 걷잡없이 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녁을 못 먹어요.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이런 음식은 못 먹고 이제 주로 죽이나 쑥 커피 이런 걸로 연명을 하니까 보통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북한 분들을 한 20, 30분 면담을 하고 오면은 안 그래도 작은 체중인데 그냥 쭉 빠져가지고 완전히 할랑할랑해서 오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체중이 있는 사람은 북한 탈북자를 면담하는 직업으로 바꾸라. 물론 강심장인 사람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겠지만은 저는 그 북한 사람들 이야기가 제 속에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동일시되게 느껴지시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 민족이고 또 같은 동족이니까.
네.
예.
그 현재 한반도 문제의 그 통일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또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북한 측의 막말이 있었죠.
예예.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가만 지난 그 한 3, 40년간에 한국 측에 도발한 거, 미국 지도자들이나 한국 지도자들 욕한 거, 뭐 여러 가지로 한 행태를 보면은 소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카드 중에 하나예요. 미사일 쏘는 거, 핵 실험하는 거, 남의 대통령과 남의 나라 국가 뭐 이제 장관급들 뒤집다 싸잡아서 그냥 완전히 막말로 상말로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카드인데 그런 것들을 늘 그냥 돌아가면서 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농담으로 심심할 때마다 쓴다 그러는데 대강 보면은 별로 장사도 잘 안 되고 자기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고 일이 꼬이고 그런데 계속 무시는 당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은 싹 그 카드를 다시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활용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비장된 모든 거를 근데 꺼집어내 갖고 이번에 또 한번 써보자 하고서 꺼내는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일종의 국가 정책이에요.
1970년대 끝자락에 달랑 혼자 몸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갸냘픈 체구의 여성은 이제 환갑을 훌쩍 넘긴 은발의 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똑심과 유쾌한 열정을 가진 이 사계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오늘의 그녀를 있게 한 건 뭐였는지 또 최근에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은 어떤 건지 네, 다음 시간에 마저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